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즐거우시고. 성경 말씀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안 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으면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하여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겨울 수양의 마지막 차입니다. 이번 겨울 수양의 기간도 막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가 오늘 햇빛이 너무 따뜻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전혀 추위를 모르고 땀을 흘려가면서 수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는 지금 밖에서 상당히 추워 떨고 있는데 이제 가실 때는 차한테 미안하다고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그 대신에 차를 동정한다고 밖에 차 안에서 잘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는 추워도 안 죽습니다. 사람은 추우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그 실버 캠프는 군유숙 학생들이 와서 분위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게 해줘요. 오전 시간 제 군유숙 학생들하고 있는데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제 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9시부터 12시 반까지 늘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안 하고 학생들 보고 나와서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겨우 나오고 나중에 막 줄을 서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또 학생들 가운데도 그렇더라고요. 콩나물도 여유 있는 콩나물은 누워서 큰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도 새치기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새치기 하는 학생들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고 예뻐 보이고 믿고 그러질 않아요.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수양에 이렇게 막 많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1963년도에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 가는 동네 갔습니다. 압이라는 말이 그 갑옥갑자 옆에다 세 조자를 써가지고 오리압이라 그러는데 오리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압곡동이라 그랬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오리 한 마리도 없었어요. 압곡동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거의 자취를 하는데 우리 주인집 내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때 방 얻어갈 삶에 집세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냈는지 안 낸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우리가 방을 빌려주시고, 우리가 막 그때 참 가난하고 없는 시절인데도,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그렇게 위해 줬어요. 주인 아줌마도 정말 제가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아마 여기는 그만큼 좋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주인 아줌마는 담배를 많이 피우셔요. 아줌마, 왜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정각은 몰라서 그래. 담배 그거 해로워요. 좀 적게 피우세요. 나 피우면 안 돼. 골치 아파서. 아예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잎을 말려가 엮어놓고 하나에 따가지고 신문지 막 비벼가 신문지 말아요. 말아가지고 침발라가 붙여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아줌마가 신문지에 그 인쇄된 그게 납성분이 붙어 있어요. 그 입으로 빨면 해로워요. 괜찮아. 그나 아줌마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는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꼭 어머니 같아요, 그 아줌마가요. 그냥 전혀 꾸밈이 없이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없고 아줌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이제 안방이 있는데 저는 건너방 거기에 아침 오전에 거의 성경 읽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요. 아줌마는 이제 담배 피우시는 걸로 거의 시간을 보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좋은 분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참 고맙고 좋았어요. 어느 날 동네가 너무 고요하니까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건 뭐 기차 소리도 차 소리도 안 나고 비행기 소리도 안 나요. 송경 동네에 아줌마들이 딸을 부를 때에 동네 그 몇 등 위에 꼭대기 올라 동네 뭐 경자야 아이 그래요. 그 동네에 다 들려요. 그 동네는 또 아이들 이름을 아주 그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항예, 순예, 진예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항예야, 아이 그래. 그럼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들리는데 걔가 대답하면서 엄마가 이러는데 그 걔가 대답하는가 봐 그렇게 애가 싫어요, 그래. 동네가 참 가난해서 저희들 굶기도 많이 했고 그 동민들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막 그 동네에서 살던 게 잘 잊어지질 않아요. 그 막 인간의 인간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제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었는데 어느 날도 이제 그날도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그 이제 전매청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매청에서 담배만 힘드니까 이제 말아서 전매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또 소비도 하시고 저는 성경을 쭉 읽고 있었어요. 이제 문은 닫아놓고 근데 그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잘 있었나? 그쪽에서 흥흥 그렇게 해요. 흥 그러면서 흥 장사 잘 되나? 흥 된다. 이제 그래. 이 아줌마 주인 아줌마 친구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와서 주인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창호지 문 하나 사이니까 다 이야기가 들려요. 성경 읽고 있어도. 그 아줌마가 우리 주인 아줌마 친구 아줌마가 우리 그 부뚜막에 있는 솥을 하나 봐서 알루미늄 솥 좀 하나 걸어놓고 제일 밥에 붓거든요. 그 밥 해먹는 제일 시골에 싼 게 밀이에요. 이제 밀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밀은 웬간히 삶아도 안 퍼져요. 그래야 이제 소금을 약간 넣고 밀을 삶아요. 삶으면 덜 퍼지지만 그걸 이제 퍼서 먹어요. 나 놔뒀다 그 다음에 또 물을 붓고 또 삶아요 거기다가. 몇 번씩 삶으면 밀이 다 퍼져서 이제 갈라져요. 이제 거기에 소금 좀 치고 이제 뭐 설탕 좀 넣고 이제 버터 같은 바람은 너무 맛있고. 그 당시 뭐 쌀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먹을 형편이 못 되고 밀 한 대 하면 제가 혼자 일주일을 먹어요. 그 쌀값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니까 늘 소단에는 밀이 들어있어요. 쌈마다 계속 불 때가 뭐 그러는데 뭐 밥할 것도 해서 불만 좀 떼면 되고 그런데 그 이제 친구 아줌마가 오셔서 우리 집 방문 앞에 부엌에 있는 솥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너 그 아랫방에 새 낳았나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줌마가 흥 교회 전도사 왔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뭐냐면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하시는. 그 아줌마가 내가 안에 다 덮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언제부터 왔나, 그리고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뭐 쭉 묻는데 내가 이제 아, 저 아줌마 교회 다니는 분이다 생각이 났어요. 성경책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교회를 다니세요? 아, 안 다닌다 하더라고. 다니는 게 틀림없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어떻게 우리 죄가 시든 복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성경학교에 있으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나길 소원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붙잡고 제발 구원 좀 받아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나 전도하면 구원받으면 일어나고 하면 전혀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성교 학생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한 거죠. 한번 아주 내 나이 또래에 젊은 청년을 만난 너무 그분이 얌전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내내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구원 좀 받아주지.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그 이튿날 주일인데 예배 시간 이 형제가 간증하러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내가 들은 내가 말씀한 이야기에 가서 듣고 가다가 구원 받은 건가? 막 근데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제 박옥수 형제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막 골치 아프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더니, 한몇 시간의 얘기도 안 들어서 그냥 왔는데, 가다가 유행자하고 얘기했는데 5분 만에 구원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저렇게 짓밟아. 이만 소리 안 나는 순간 쏘아 쓰고 싶어. 정말 제가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 사는데,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그렇게 좋겠는데, 그게 안 내, 구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압곡동에서 생애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그분에게 그냥 나는 그날은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 부인이 그 아줌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부산말로 그날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저도 감격스럽고, 우리 주인 아줌마는 눈이 시둥그레하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 아줌마도 막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위라고 생각, 10살쯤 더위 같으네요. 근데 우린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기도를 하면은 70%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저녁마다 우리 방에 와 성경 공부를 해요. 참, 조그만한 방인데 애들 한 20명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호롱불을 켜 놓으면 겨울에 산소가 모자 낮에 호롱불이 꺼져요. 아,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래. 아, 이제 집에 마실 때 됐다. 호롱불 꺼지는 거면 그렇게 방문 열어야 산소를 집어넣어야 하고. 그래, 이제 늦게까지 있다.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요. 자매님이. 그 있던 아침에 밥 이렇게 해놓고 된장 준비했는데 그걸 들고 또 뛰어와요. 적어도 2kg는 훨씬 넘는데. 그래서 어째 가다가 여우 만나 애 먹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남편이 앞을 못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4명이나 돼요, 4명이나. 근데 머리에다가 다시마, 미역, 멸치, 김, 이걸 이고, 시골 산비탈 동네를 지지마 다니면은, 시골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멸치 좀 사고 밀한대 주고, 그리고 멸 뭐, 오징어 좀 사고 보리 한대 주고, 그리고 뭐좀 사는데, 그걸 이제 이고, 막 동네방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자매님도 기뻐시고 저도 참 이제 기쁘고, 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 이게 진짜 낚시꾼들이 고기를 탁 낚싯대가 당겼을 때 고기가 탁꼴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사경하는 사람이 딱 딱 총을 딱 땡겼을 때에 정중앙에 총알이 딱 박히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세상에 기분 좋은 기분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은 지구에 어디도 없어요. 저는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제 삶이 막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악곡동에 있다 장팔리 그 창으로 옮겨갔는데 갑자기 가느라고 이 자매님이 장사 갔다 열흘 갔다 왔는데 없을 때 그 창으로 옮겨갔어요.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딱 왔는데 그 걸려있던 소치 없는 거예요. 자매님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하늘이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어려워도 와서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같이 기도하면 기뻐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매님 그 장날 번지도 주소도 모르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시골 장에서 그날 시장날 장날인데 장에서 제가 노방전으로 막 찬송 부르고 저는 금방 만났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가서 이제 정심이라도 같이 먹고 그런데 우리 쫄쫄 굶어 돈이 저도 없고 자매님도 없잖아요. 장바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둘이 이제 성경을 펴놓고 교제라는 걸 했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내가 이 자매님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혼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이 자매님 죽어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해요 자매님. 나 못해요. 아니 하락하니까요. 그래 그날 이제 우리 둘이 싸웠어요. 해야 한다 못한다 해야 한다 못한다. 나중에 자매님이 저한테 졌어요. 그래 한다 하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압곡동 그 조그만한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님이 일본에 있다 오래 있다 나와서 한국말도 좀 서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시골에는요 밭이 많아요. 밭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매일 밭을 호미로 긁어줘야지 안 그러면 잡초가 나와서 곡식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여자들이 밭에 가서 살아요. 머리에 수건 쓰고. 그게 특히 이제 시골에 그 쇠뜨기 카는 이런 식물은 호미로 끌어놔도 살아나요. 그래서 쇠뜨기 별명이 뭐냐면 수건 쏜 놈 어디 갔노? 하면 다시 일어난대요. 딱 이렇게 끌어놓으면. 그래 애들은 또 시골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애들 이제 언니한테 몇 개 업혀놓으면 그래 이제 종일 밭을 매요. 그러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어두워요. 어떤 아줌마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애기 젖이 이제 불었다 하지, 그죠? 젖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가슴에 젖을 이제 끌어 안고 아기를 찾아야 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기를 얻고 어디 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가보니까 그 성경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가 젖을먹이러 왔다가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밖에서 조그마한 봉창이라고 있어요. 봉창이라는 그냥 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완전히 봉에서 종이로 바르는 봉창인데 그 봉창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인이. 근데 여러분 시골에 성경 구원받은 며칠 안에 성경 잘 모르는 자매님이 달력, 다는 시골에 큰 종이는 달력밖에 없어. 달력 뒷장에다가 이제 그 뭐예요? 노래 가사를 적어요.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제 짐은 갈보리 산 위에 예수는 우리 주. 그 찬송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은 가사는 맞는데 곡은 다 제멋대로예요.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죄짐은 갈보리 산 위에 예수는 우리 주 죄짐은 돌렸네 갈보리 죄짐은 돌렸네 갈보리 예수는 우리 주 노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아줌마가 애기 젖먹이로 막 젖을 끌어안고 와서 있으면서 그 봉창에서 안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아줌마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고 나왔어요. 아기를 찾아 아기 젖을 물려놓고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지금 한 4년쯤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광주 은혜 교회는 박희진 목사님도 그 자매님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았는데 박희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박희진 목사님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희진 목사님 소망이 한평생 소원이 축구선수가 돼서 월드컵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월드컵 따니 막 그게 소원이라서 가까스로 축구학교에 들어갔어요. 공 너무너무 잘 차요.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폐결핵 약이 좋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폐결핵이 한국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폐결핵은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면 그 가족들이 전염이 되고 그 당시에 약이 안 좋아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어느 가문의 폐결핵 환자도 그 집은 망하는 집이고 폐결핵 환자는 아무도 그 가족들은 상대를 안 할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 박희진 목사가 그때 형제가 아 그때는 덜 형제지 청년 박희진이가 그 앞곡동 그 이웃 동네 반포란 동네가 집인데 집에 내려왔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왔냐 폐결핵이 걸려서 왔다 이제 그래 이제 집에 며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이 되는데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형님이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형님이 희진아 하고 불러서 앉았는데 내가 형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안 되겠는, 안 되지만 우리 집에는 내 혼자 살면 괜찮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한데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폐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집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옆에서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박신희 형제가 그때 집을 나왔어요. 입은 옷 입고 아침 먹고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 돼가지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폐결핵 걸렸다면 내 조상 누가 데려다 잠을 재워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재워주죠. 날씨 너무너무 춥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를 구하다가 없는데 동네 마을 입구에 상여집이 있어요. 상여집. 여러분 상여 이렇게 시골에 사람 죽으면 상여에다 이제 메고 갖다 버리고 버리니까 묻고 장사를 치려고 이제 상여는 이제 거기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막 그 굉장히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추운에 그어서 잠을 잤다.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았느냐면 그 손자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박인희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개울가에 세수하고 나오는데 동네 아줌마 희진아 희진아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 교회에 가는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어떤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한 열댓 명 있고 목사님도 없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박희진 형제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막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너무 고뇌가 잠이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잠을 잤다 하더라고요. 한참 내가 깨우니까 깨워서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 가고 정신 먹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얻어먹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고. 그 정신을 먹고 나니까 이제 잠 실컷 잤겠다. 정신 먹어 배부르겠다.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날 박희진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막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네에서 적당한 데 자고 박희진 형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죄가 사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에 잠잘 데가 없어 내가 꼭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잠잘 방만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병 걸린 거 동네에서 다 아는데 동네에 누가 날 위해서 방을 주겠나. 전혀 불가능한 것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난 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저에게 방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그 동네 어떤 어른을 만났어요. 그러니 아 희신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아 내가 자네를 찾았는데 어디 있었노? 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아이 무슨 말씀 말씀하십시오. 이 어른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산 밑에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 어른이 과수원에서 일을 했어요. 내 사과 다 따고 나무 잎이 떨어지고 과수원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과수원에 살다가. 근데 과수원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어른이 박희진 형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희진이 자네. 우리 과수원에 내가 일하다 이제 그 겨울에 내가 집에 와 있어서 거기 안 있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 그냥 거기 살기만 하면 돼. 우리 과수원에 가면은 사과나무 전지한 거 가지치기 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만떡사네. 그거 불 때면 방 굉장히 따뜻해. 그리고 그 방이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고 좋아. 거기 옆에 샘도 있고 좋아. 제발 거기 가서 좀 있어줘. 박인 형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그거 하나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뭔데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게 방을 다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난 안 그래도 잠잘 데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 가수원 돌봐드리고 거기 있겠습니다. 가수원 방에 가보니까 물을 기르다가 걸레를 빨아서 방을 닦고 청소를 하고 입구를 쓸어내고 하니까 방이 너무너무 좋은데 가수원 가지치기한 나무가 막 짓더미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가 부엌에 불을 떼니까 방이 그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대구에 선교학교를 하는데 선교학생 가운데 한 명이 왔는데 박희신이라는 학생이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압곡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축구학교를 다녔고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고향에 내려왔고 있을 곳이 없어 집에 있다가 손자님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기도했나? 하나님 어떻게 방을 주셨고 그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방영제를 너무너무 놀랍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물론 박영진 선교학교에 있을 때 말씀도 부리고 애도 좀 먹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광주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남편은 앞을 못 보고 네 명의 아이들 먹고 살리기가 힘들어서 멸치, 미역, 다시마, 김, 그놈을 이고 골짜기만 다니며 살던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자매님의 삶이 달라지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면은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병든 사람이 찾아와서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정신병자 돼가지고 정신병이 낫고 그래서 막 이 동네에는 이 자매님 집에 그런 병자 거창 합천 그 일대에 정신병자 귀신들은 다 찾아와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는 그 집에 있다가 고문고문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동네로 뛰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옷을 들고 막 찾았는데 하루 전 차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리밭에 엎드려 숨어 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돌아오는데 온 동민이 막 손에 다 그래. 딱 그래. 그 다음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어제 저렇게 미쳐 뛰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꼭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온 동네다 나 귀신들을 다 봐라. 보고를 하고 이제 나간다 하고 이제 보고하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 이 자매님 동에서 귀신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제 박희진 목사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십니다. 육체 없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 속의 역사는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하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 좋겠다. 진짜 경상도 말로 구원 한번 받쳐 먹으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악곡도에 가서 손을 쓴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그래 한 두 달 뒤에 그 앞을 못 보시는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그 자매님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그 주변의 사람들 하나 둘 구원을 받는데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어요. 그죠? 어디가 나이 많은 축에 속해요. 오전에 대학생들하고 이제 그 6층 이제 A5실에서 갔는데 그 방에 빽빽하면 거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어느 학생도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 하나도 없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게 통통 튀는 이야기라 이야기가 너무 순수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식적이야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젊은 그 자체가 꽃인데 그 남학생, 여학생 그 앉아서 오전에 9시에 가서 12시 반에 나오거든요. 막 어떨 땐 이야기하다 보면 밖에 막 눈보라가 휘날릴 때도 있고 어떨 땐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밖은 눈보라 휘날리라 햇빛 비치라 지 마음대로 하던 놔둬서 내가 그 간섭 안 했어요. 아 정말이에요. 눈보라는 내가 한 번도 화 안 냈고 해 진다고 내가 화 안 냈어요. 근데 안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서 그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빨간 폐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연기 있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연기예요. 사람 속에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 그거 아주 냄새나고 나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속에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코나 흐른 거 다 나쁜데 그 예쁜 학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 말들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생명스러워요. 어떨 때는 옆에 앉아서 하다가 꾸벅꾸벅 졸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사람 마음을 뭘로 만드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저는 텔레비전 보면 뭐 세부지 좀 있고 뭐 플라스틱 있고 뭐 이런 거에 맞는 게 나는데 사람 마음은 뭘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마음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아무리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농장에다 농사 짓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 속에다가 말씀 하나 심으면 생각을 해봐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한 여자 머리에 다시마 이고 김, 미역, 그리고 멸치 그놈을 이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줌마 미역 사세요, 멸치 사세요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다 뭐 저 어떨 때는 벼도 쌀도 받고 밀도 받고 보리 받아가 집에 와서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요. 자매님이 남편 앞을 못 보내 아이들은 자매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지고 와서 밥을 해서 막 고달픈 삶을 살아요. 정말 아이들을 먹이기 너무 어렵고 그래도 아이들 먹을 게 있으면 좋은데 양식이 떨어지거나 먹을 게 없을 때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되고 나는 왜 나는 뭐 때문에 내 남편은 전에 안 앞을 못 보게 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한이 많고 원망이 가득 찬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이 자매는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가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일을 하고 여러분 인간 자체가 하나의 인간이지만 너무 묘한 마음의 밭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밭에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자라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자라 열매를 맺고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고 이 마음은 흙과 같이 땅과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대들고 막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별별 소리 다 하던 사람인데 그 제가 요거라도 먹어가면서 한마디 탁탁 던지면서 그 마음에다 씨를 던져요. 근데 막 저를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며 막 비아냥거리고 하던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의 씨가 한마디 그 속에 마음에 딱 꽂히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마음이 달라지고 겸비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지난 51년 동안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김천에 한일중고등학교라고 했어요. 제가 1971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때 김천에서 살았어요. 제 아내가 아기를 가 배가 이제 첫딸 은수일까지 배가 불룩한데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며칠 굶었어요. 제 아내 참 다행인 게 굶어도 배가 불러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가 막 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정기적인 삶을 사는 운동도 하고 밥을 음식을 조절해 먹는데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는 하루에 밥을 다섯 번 먹을 때도 있어요. 떠난다고 막 음식 차려 먹어요. 저는 또 이제 그 뭡니까 밀리언 마일러라서 항상 공항에 특별 서비스를 받아요. 항상 저는 1등석 라운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1등석 라운지에 뭐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어릴 때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음식 보면 전 나 모르게 먹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음식을 먹어요. 비행기 타면 또 음식 줘요. 그래 이제 여행하고 뭐 재미있는 게 막 배가 요즘 배가 제일 내 나고 최고로 지금 많이 나왔을 때 요즘 그 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막 40분 그 뭐 운동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를 좀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의 배만 보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오늘 점심 때 이제 나가서 밖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제 아내를 데리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거기 김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때 뒤에 지금 한일 중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고아원 자리였는데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이수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인데 원장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왔느냐고. 원장님, 우리는 부부인데 어린이 전도 전문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소개한 거예요. 남이 볼 때 먼저 내가 볼 땐 전문가예요. 이 고아들이 자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도 없는데. 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돈 하나도 안 받고 이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고아원에 가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 이제 막 김천에 있다 자주 그랬어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저는 어린이 전도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목사님이 하락할 때도 있고 하지 마라. 대부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도 한 10번 가면 한 2번 정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천에서 전도도 하지만 교회에 찾으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고아들에게 제 아내가 배가 뿔루가이 해가지고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노래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뒤에서 막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라가서 밥상을 착 차려주시는데 봐봐 너 본 지 오래다. 우리 부부가 너무 감사하게 밥을 먹었어.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아이들과 같이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성경을 쭉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저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또 이제 밤늦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까지 한 4km쯤 되는데 우리 부부가 어두운 밤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요. 제 아내는 걸음을 억수로 못 걸어요. 걷다 보면 뒤에 저만큼 쳐져 있어요. 빨리 오지 빨리 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있던 아침에 또 굶고 가서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 주변 배경도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1971년도에서 그때가 저는 제 아들하고 종종 차를 타고 둘이 가면 아들에게 야 영구가 얘 아버지 저 산 고개 넘어 나 환자 촌이 있어 아직 아버지가 1981년도에 저기서 집회했던 기억이 나 그 동네에 그 교회에 이용원이란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 나한테 처음으로 소개하길 목사님 내 이름은 이발소라고 하지 말고 이용원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은 안 잊어버려. 그 교회 가서 일주일 지나 나온 자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 전국적으로 집회를 가는 데마다 영국과 저쪽 건너에는 어떤 집사님이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천을 지날 때 그때 영국아 너 태어나기 전이었어. 너 엄마가 너 누나를 가졌을 텐데 저희 과원에서 집회를 했어. 근데 이제 굶이 칸타타를 했는데 한일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아, 한일중고등학교 내가 거기 아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게 옛날에 거기에 고아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이수천 목사님이 아, 그 목사 우리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억수로 친해졌어요. 그 이사장님이 저를 보고 오늘 좀 만나자 그래요. 정심 대접하겠다고. 갔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예요. 저는 어디 먹는 기억밖에 없어요. 내외분이 오셔서 김천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은 안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밥상에 있는 접시들 옆을 제껴놓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분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구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까 손자매님 구원받은 이야기 박희진 목사님 구원받은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5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장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대학 총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큰 기업의 회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세상에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그런 만족이 그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어떤 때 어려울 때도 있긴 사실이지만 어려움이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움을 같이 해주시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막 잘 전해 딱 사람들 만나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다 낮추어 놓고 겸비에 다 준비해 보험 이야기를 딸랑하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 항상 저 앞에 데리고 와요. 파라과이 대통령이 구원 받으실 때 그분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셨어요. 제3책을 내가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그냥 그때는 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파라과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서실장은 내 책 가져와라 했는데 비서실장은 책을 안 가져가셨어요. 놔두어. 그래서 파라과이 대사님한테 전화해 대사 부인이 그 이튿날 책 한 건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며칠 후에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박 목사님 책을 다 읽었다고, 죄사함 거듭난 비밀. 박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파라과이를 갔어요. 그럼 대통령 초청 받아가면요, 대접이 공항서부터 달라요. 뭐 줄 서가지고 뭐 입국수, 그 전혀 없어요. 딱 그 기빈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비서들이 탁탁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냥 탁 타고 앞에 자동차 삐까삐까 불켜가지고 앞뒤로 다니고 호텔에 막 그 경호원들이 그,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날, 그 다음날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대통령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신데, 파라과이 캠프에 오셔가지고 환영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거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공고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근심해서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수원 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조폐공사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조폐공사는 직원들을 밖으로 불러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이 복음을 나타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기뻐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 앞에 안전병이를 봐서 구걸한 안전병이. 이 베드로는 그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한 두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는 통곡을 하고 베드로는 마음에서 좌절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난 아니야. 난 어부야. 내가 미쳐서 사도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제자인데 난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죄를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네가 세 번이나 부인했어.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힘이 나지 않고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니까 부끄럽고 너무너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다 송사를 했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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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탄의 소리가 베드로 마음에 너무너무 깊이 와서 바뀌었어. 사탄이 실망이란 화살을 가지고 베드로 마음에 쏘면 그 화살이 베드로의 마음에 꽂힐 때마다 베드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지내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실망의 화살이 가슴에 꽂혀서 그걸 뽑아버릴 힘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더라. 나는 어부야. 나는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돼. 내가 나 같은 인간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난 아니야. 이제 베드로 마음에서 하나님 복음을 일하고 마음을 자꾸 밀어내고 자꾸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딴 사람은 다 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세 분에 부인한 내가. 난 안 돼. 난 안 돼. 안 돼. 베드로는 다 마음에서 접어버렸어. 그래. 너무너무 섭섭하지만. 그래. 난 어부야.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다시 오랜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노를 저어서 배를 바다 깊이 끌고 들어가서 그 물을 던졌어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잊어버리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낫는 것도 잊어버리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싶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냥 고기나 잡아서 밥 먹고 살자. 그날 밤 밤새도록 그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그 갈릴리 바다에 오신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뭐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 오셨어. 그렇지만 난 어부야.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안 돼. 예수님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놓고 또 금방 잡은 고기와 구워서 먹게 하신 뒤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 같으면 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할 건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다 실수였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베드로 말해,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마음에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날 보고 양을 먹이라고요?
예수님 저 그거 못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세 번에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 이제 사도 안 할래요. 전 제자 안 할래요. 그냥 고기 잡고 살래요. 그 말이 막 속에 솟아오르는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제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는 어부가 어부입니다. 예수님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난 사도 될 자격도 없고 예수님 제자 될 자격도 예수님 세 번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나보고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고기 잡다가 살래요. 고기 잡고 살래요. 저 부르지 마세요. 그 소리가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당신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입니까?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인간입니다. 근데 주님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주님 나 같은 인간을 찾아서 당신의 양떼를 내게 맡기시고 나를 그 양떼를 치라고 하십니까 주님? 베드로 속에 수많은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 마음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같이 무익한 인간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나같이 무식한 인간을 들어서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왜 주님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인간에게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참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자가 돼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제 마음이 그래. 내 주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이 저 사람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까? 주님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주님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실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일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열매 맺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시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고 여러분 역사하셔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여러분 뒤에 뒷받침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난 못 전해 하지만은 주님의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말 못한다고 늙었다고 부담스럽다고 복음일 못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갈릴리 바다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주님 난 안 돼요. 주님 난 안 돼요. 나보고 복음 전하지 마세요. 난 못해요. 난 세 번의 당기를 부인했어요. 나는 어부예요. 난 고기 잡아먹고 살래요. 이제 주님 떠나가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입을 막고 그 말을 해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소리가 막 귀에서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울리는 거예요. 베드로 귀에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소리를 지우질 못해서 그 소리가 베드로 마음을 일으켜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위대한 사도로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이끈 일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다고 복음 못 전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열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노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